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등을 본 자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과 답인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중심된 삶,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뭐냐라고 또 물어본다면은 조금 이제 또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최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지금 옆에 분하고 잠깐 나눠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걸 나누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 뭐가 있지? 언뜻 생각날 수도 있지만 이런 질문 받으면 잘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면 좀 뭔가 잘한 것, 뭔가 좀 특별한 것 이런 것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험생 같은 경우는 수험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최소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요. 또 뭐 공시나 사시 이런 경쟁률 높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대부분 시상 받으시는 분들이 시상한 다음에 소감할 때, 소감 발표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저희가 들어서 그런지 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좀 뭔가 잘 되고 특별하고 성공하는 그런 것들만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못 돌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그냥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뭘까요? 오늘은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오늘 33장 이제 가장 핵심인데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면 주님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꿔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한 이 요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다다랐는지 먼저 좀 33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3장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32장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32장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는데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애굽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택하셨죠. 홍해를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왔는데 이거 홍해 건너는 것도 참 어려웠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은 뭐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는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왜 모세 어디 갔느냐 기다리지 못하다가 급기야는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사단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주 문제가 심각했죠. 화가 난 모세는 이 일 때문에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즉결 심판으로 3천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길을 갈 아마 자신감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33장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과 13절입니다. 오늘 12절부터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길어서 안 읽었는데요. 1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예. 아, 여기 이제 12절 13절 살펴보기 전에 앞에 한 장 넘기셔서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은 허락하겠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스라엘 그것에 대한 이제 모세의 청원이 뭐냐면 바로 12절과 13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표정을 살피라 그러는데 하나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거는 허락하겠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모세가 세 번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고 세 번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33절인데요. 그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은총이란 단어가 12절과 13절에 세 번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32장 34절 또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분명히 보내겠다 했는데 모세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가는 것 정도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아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고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누가 함께 하실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조심스럽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언뜻 보면 굉장히 그 긍정적인 대답을 얻은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대답이 잘 읽어보면 조금 모호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 그동안 참 수고했는데 홀로 무거운 짐 짓지 말고 분주할 필요 없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친히 가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갈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실 것은 말씀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같이 갈지 따로 갈지 나중에 갈지 이 자세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센스니라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모세가 굉장히 센스가 뛰어납니다. 이걸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그걸 놓치지 않고 15절과 16절을 보면 다시 하나님께 집요하게 간구합니다. 14절에 하나님 그렇게 속으로 생각해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기 그 앞에 보면은 12절 13절 여기 보면 다 단수로 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슬쩍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인지 그 은총을 세 번씩 강조했는데 15절 얘기하면서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바로 그 뒤에 16절에 바로 나옵니다. 나와 누구라고 돼 있죠?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자기장에 슬쩍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끄집어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다음에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비로소 꺼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16절 말씀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와 나와 우리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고 비로소 여기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죠. 모세는 무엇이 가장 큰 복인 줄 알았습니다. 천사가 함께 가는 것, 사자가 함께 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좋은 줄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그걸 집요하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해주신대요.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여기 내가 말하는 이 일은 16절에 모세의 요구입니다.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너는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 얘기는 모세가 한 얘기인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그것을 응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에게 은총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아닙니까 했는데 내 목전에 은총을 네가 입었지. 그리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이렇게 말한 것은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됐으면 이제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범죄했고 잘못했지만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희 혼자 올라가라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났었는데 그것을 조심조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마침내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모세 세 번째 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바로 18절이 나온 배경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증표를 좀 확실하게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아 이전까지 구름으로 이전까지 우레로 나타났던 그런 기적과 이사 그 정도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좀 본체를 우리에게 떡하니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생생하게 우리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청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사실 여러분 이 모세의 18절의 요청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좀 함께 하신다면 좀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좀 증표로 확실하게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의 세 번째 요청에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19절부터 23절 마지막 말씀까지입니다.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죄를 지은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본체를 보고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광을 보여주긴 할 텐데 그 뒤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제안하여서 그 이제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보여줄 영광에 대한 어떤 제한 또 어떤 경고를 여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는 바위 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덮어준 다음에 마치 태풍이 불 때 암탉이 새끼를 품에 안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뒤에야 이제 모세는 그 바위 틈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23절에 보면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또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등이라는 것은 그 원어의 의미가 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뒤쪽.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영광의 본체가 아니라 영광의 잔영, 영광의 흔적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고 그것을 소유함으로 보라는 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좀 사람들에게도 나타내 보이고 싶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너희가 볼 수 있는 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나의 뒷모습을 볼 것이다. 영광의 뒷모습을 잔영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것 또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90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등을 본 자의 기도인데 하나님의 등을 보니 바로 출애굽기 33장이고 본 자의 기도가 이제 시편 90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을 보면 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기도요? 이제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라고 표제가 붙은 것은 시편 150편 중에 이것이 유일합니다. 시편 중에서도 아주 장엄한 시편으로 꼽힙니다. 모세의 기도라고 표제가 붙여진 이 시편 90편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상황을 뇌리 속에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34장에 느보산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며 인생의 이제 마무리 가운데 서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편 90편을 보면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민족의 영웅이죠. 열 가지 재앙 통해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고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을 경험한 모세.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겪은 건 무엇이냐면 끊임없는 불순종, 끊임없는 반항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을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역할을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 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것이에요. 평생토록 향해왔던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야만 하는데 모세는 거기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모세는 못 들어가고 그냥 눈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평생 신실함으로 순종했지만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맺기 전에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이 모세가 서 있는 그 생각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이 시편 90편을 읽는다면 이 시편 90편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입체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시편 90편을 저희가 이제 중간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이 시편 90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삶의 실존의 한계성, 무상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부터 11절까지만 살짝 보면 3절에 보니까 사람은 티끌로 돌아간다. 돌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고 5절과 6절에 보면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에는 죄악 있고 죄라는 표현들이 있고요. 또 7절과 11절에 보면은 진노, 노여움 때문에 두려워함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인생은 참 짧구나. 늘 죄지으면서 못난 인생을 사는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누구의 기도라 그랬습니까? 모세의 시예요. 모세가 이걸 어떤 상황 속에 해요? 한평생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옆에서 보면서 인생의 말미에 자기는 충성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 삶의 한계성, 무상함, 인간의 범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이스라엘의 그 못난 모습을 생생히 보고 나서 저 바보 같은 백성들, 못난 인생들, 그들의 못난 점을 지적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의 불순종, 불만 때문에 나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네 라면서 탄식하며 불평하고 지금 넋두리 하는 것일까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90편을 쭉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유한한지,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지, 인간이 얼마나 들풀과 같이 하찮은지, 범죄하는지, 노를 두려워해하는 존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길을 함께하면서 그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에서 저렇게 헛된 인생을 산 저 백성들, 너희들은 못난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됐어,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난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모세가 말하는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출애굽기 33장에 그런 표현에서 하나님의 등을, 하나님의 뒷모습을 경험한 자로서 지금 놀라운 감탄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놀라운 감탄의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대개 우리가 영광이라 할 때 어떤 승리나 잘된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지금 모세가 택한 방법은 뭐냐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거론하면서 모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 속에서 어떻게 저 불순종과 죄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인간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바로 90편 1, 2절에 보면 모세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합니다. 여기 1, 2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를 지키죠. 예를 들면 해는 거기 떠 있고 달도 거기 떠 있고 산도 늘 거기 있고 땅도 늘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을, 우주를, 자연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속에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인간들 속에서는 그 자연 속에서 일하시는 것보다 더 큰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을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관대히 대하시고 성실하심으로. 그래서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그 경외함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모세의 기도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범죄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그런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어떻게 장자를 죽이시고 바다를 가르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그런 패역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발견한 모세의 감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가 왜 모세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감탄했다라고 고백하는 건지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12절입니다. 90편 1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90편 12절이 바로 90편의 기둥과 같은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심축입니다. 여기 모세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여기 지혜로운 마음이 뭘까요? 지혜로운 마음. 우리가 그 앞에 있는 표현들과의 비교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했으니까 이 지혜로움은 바로 시편 90편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 메시지,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유한해, 또 인간은 이렇게 무상해, 인간은 이렇게 범죄해 라는 것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거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처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것을 어디에 고백하냐면 바로 1절에 고백합니다.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토록 평생 소원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원하지만 지금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미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의 거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장엄함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3절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여호와라는 표현은 이 90편에서 유일하게 이제 딱 한 번 여기서 13절에 탄원하면서 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 언제 모세가 처음 들었죠?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계시할 때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하면서 출애굽기 6장 2절에 말씀하신 그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을 불러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1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장엄함을 고백한 이 모세는 13절에 그 언약의 신실함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신실함을 붙든 것은 이제 마지막 17절에 가면 한 작은 소망으로 고백을 하는데요. 17절 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똑같은 표현을 지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정리하면 1절에서 하나님의 장엄함을 고백한 모세가 13절에서 여호와의 신실함에 붙들려 마지막에 이렇게 소망합니다. 17절에 여기 우리의 손이 행한 일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6절에 있는 표현과 같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뭐예요? 들풀과 같이 시들어버릴 것 같은 아주 하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시들어가는 들풀과 같은 우리의 일이 견딜 힘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에 의지해서 해서요? 하나님의 장엄함과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의지하여서 이제 자기들이 하는 그 들풀과 같은 그런 하찮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견딜 힘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티끌과 풀로 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늘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고 늘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를 당하며 지내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서는 담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하루하루가 내가 만들어 채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내용을 담으시는 날인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셔서 우리가 행하는 그 티끌과 같은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담아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그것이 위대한 일인 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지금 모세의 이 시편 90편의 탄식과 같은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고 나도 망했고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걸었던 길은 하나님과 함께 참 위대한 길, 제가 참 위대한 그 길을 걸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위대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웅적인 모습과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외면된 듯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등을, 하나님의 뒷모습을 발견한 모세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남과 비교해서 잘난 척으로 자기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어디 가운데 나타내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억울해 보이는 일, 해결책이 없는 것과 같은 그 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신다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뒷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뒷모습에 관한 이야기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나가실 때 자기의 삶 속에 그분이 일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후에 요셉의 눈에서 자신의 손을 거두올 때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보이시면서 영광의 뒷모습을 보이시면서 지금도 역사와 자연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등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우리의 일상이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그 일상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그 자리가 가장 위대한 자리이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셔서 티끌과 들풀과 같은 그런 하찮아 보이는 것이지만 티끌과 들풀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득히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이시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자기 자리에서 충성된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후렴에 보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지도 않고 부재한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역사 가운데서 자연 속에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니 오니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위대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웅적인 모습, 어떤 조건이, 그런 조건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뒷모습입니다. 숨어 계시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상의 티끌과 같이, 들불과 같이 연약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가 위대한 길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등을, 이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에 가득한, 역사 속에 가득한 우리 가운데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며 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그 연약해 보이는 일상, 그 티나지 않는 그 일상 가운데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일이 위대한 일인 줄 깨닫고 하나님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등을 보이시며